한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것들은 언론의 보도들이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서 단지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말을 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일 김 위원장의 상태가 언론이 보도하는 바와 같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면서 건강을 기원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알수 없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첩보기관의 조사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또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 상대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정부의 개입으로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정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일축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미국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미국 군함을 위협하는 이란 선박을 공격하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 해군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 11척이 아라비아해 걸프만 공해상에 있던 미 해군에 초근접했던 사건 이후 약 일주일 뒤에 나온 것입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15일 이란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미 군함에 위험할 정도로 접근해 위협하며 도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은 매우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미 중부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주리주의 소송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매우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했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성과신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22일 첫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중부 사막지대에서 이란의 첫 군사위성 누르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인공위성이 425km 상공 궤도를 돌고 있다며 누르 발사에 사용된 3단계 가세드 발사체는 액체와 고체 연료를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대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의 직업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대체되는 것은 잘못이자 불공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농장과 의료 종사자에 대한 면제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1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은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적시에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 정보를 통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입니다.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3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군 정찰기와 초계기들이 사흘 연속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특이 동향이 포착된 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관련 보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se are reports that came out and we don't know. We don't know.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him. I wouldn't I can only say this. I wish him well because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포스 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것들은 나온 보도들이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서 단지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말을 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일 김 위원장이 언론 보도들이 전하는 상태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면서 건강을 기원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We've had a good relationship. I've said it and I've said it many times. If somebody else were in this position, we would have been right now at war with North Korea. And we're not at war. We're nowhere close to war with North Korea. So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보도한 CNN 방송 내용과 관련 이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CNN이 보도를 할 때에는 많은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도 있다면서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이는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김 위원장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 않다며 이전에 물어보긴 했지만 그에게 공평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NN 방송은 20일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건강 상태인지 모른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의 정치적 승계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질문에 기본적인 가정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이에 대해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또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김정은과 관련된 보도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다시피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이고 그곳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다며 북한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포함한 많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인색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개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가 훌륭한 기밀 커뮤니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부통령,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타워의 많은 와치맨들이 미국이 바이러스든 해외의 적들이든 미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전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 건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논평을 묻는 VOA의 질의에 해당 보도에 대해 알고 있으며 북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가운데 미군 정찰기와 초계기들이 사흘 연속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특이 동향이 포착된 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인 리베 조인트가 22일 서울과 경기 남부 상공 등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리베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정찰기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21일엔 미 공군 정찰기 E-8C와 미 해군 해상 초계기 P-3C가 잇따라 출격한 바 있습니다. 통합 감시와 목표 공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탑재한 E-8C는 고도 9km에서 12km 상공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야전군의 기동, 해안포 및 장사정포 기지 등 지상 병력과 장비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3C는 통상적으로 레이더 등을 이용해 잠수함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미군의 정찰기와 초계기의 잇단 한반도 상공 전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 이어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의 정찰 비행이 통상적인 작전일 수 있지만 이런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북한 내 특이 동향을 감시하는 차원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미 CNN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위중하다는 첩보를 미 당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21일 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지방에서 정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관련국들은 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외교부와 통일부 관계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 내부 특이 동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22일에도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태다라는 설이거든요. 그럼 북한 측에서 이걸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죄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일이 해제되는 것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권위의 추락이고 권력이 흔들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반응을 일부러 안 하는 거고 입에 사실 올리기 어려운 얘기죠.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이례적으로 불참하면서 신변 이상설이 수면 위로 불거진 걸 감안하면 북한 측이 일주일간 이 같은 추정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사망설 혹은 위중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 위중설은 처음 소셜미디어 SNS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이달 중순 김 위원장이 수술 실패로 뇌사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이 첩보라는 이름과 함께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에 돌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이미 2014년 SNS에 퍼졌던 것과 동일한 글로 알려지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가 소식통을 인용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고 미국의 CNN 방송이 미 관리를 인용한 보도를 내면서 김 위원장의 위중설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북한의 공식 반응이 없고 미국 정부 등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은 아직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신변 이상설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지난 2014년 9월부터 약 40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창당일에 마저 나타나지 않자 의식불명에 빠졌다거나 당시 유행하던 에볼라 전염병에 감염됐다는 추측이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 위원장이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서 이런 추정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김 위원장의 측근들도 신변과 관련한 여러 설들에 휘말렸습니다. 최근 6년 만에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처형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부인 김경희가 대표적입니다. 과거 CNN을 포함한 언론들은 김경희의 독살설을 제기했지만 결국 수년 만에 오보로 드러난 겁니다. 리영길 전 총참모장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 최룡해 최고인민위원장 등도 한때 사망했다고 전해졌지만 이후 살아 돌아온 인물들입니다. 물론 북한 내에서 실제 처형된 간부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전 세계 언론을 뜨겁게 달군 북한 지도부의 사망 소식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도 실제 사망 전까지 잦은 사망설과 위중설 등에 휩싸였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1986년 피격 사망설이 제기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5년과 2004년, 2008년, 2009년에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땐 이런 사망설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망 관련 예측이 틀렸던 겁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사망 소식을 전하는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현재 지도의 길에서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비통한 심정으로 알립니다.
1960년대 말부터 북한 문제를 다뤄온 레리닉 씨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 지도자의 신변 이상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와 외부와의 적은 교류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만의 독특한 후계 구도 때문에 지도자들의 사망 추정 소식에 국제사회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f he should die, then there's going to be a lot of uncertainty about what is going on in North Korea.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죽는다면 당장 다음 후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또 북한 내 위험한 정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닉시 연구원은 김일성 주석은 후계자를 미리 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최소한 김정은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다음 지도자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후계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그의 신변과 관련한 문제는 많은 주목을 끌 수밖에 없으며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닉시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을 오래 취재한 미국 매체의 기자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 보도와 관련해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특성상 검증이 어려운 북한 지도부 관련 보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AP통신 초대 지국장을 지낸 진리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21일 VOA에 북한 지도부 동향에 관한 보도에선 신뢰할 만한 취재원 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북한 관련 뉴스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취재원을 확인하며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는 복수의 취재원을 이용한 보도인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 문제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해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대부분이 소문에 불과한 것들이라고 진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진리 국장은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 보도가 2008년 9월 불거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독설을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 열병식에 나타나지 않자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고 자신은 AP 한국 지국장으로서 정보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집요한 취재 끝에 복수의 정보 당국자들로부터 김정일 위원장이 몇 주 전 스트로크로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몇 주 동안 함구하며 지도자의 상태에 대해 절대 시인하지 않았고 당시 AP는 수술 집도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프랑스 의사로부터 수술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리 국장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정보 통제도 북한 취재에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습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이런 정보 유통의 제한으로 인해 북한은 국경언문 기자회의 언론의 자유 순위에서 최악의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 국장은 또 현재 북한 당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명목으로 국경 봉쇄와 엄격한 이동 제한을 시행하면서 여느 때보다 소수의 외국인이 평양에 머물고 있어 정확한 내부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북한과 중국 담당 편집인을 맡고 있는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장은 이번 보도가 김정은 위원장의 잠적 가운데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But I think anytime the leader of a nation that has dozens of nuclear weapons is suddenly gone.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나라의 가장 중요한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누구나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카자니스 국장은 최근 주목을 받은 한국의 데일리 NK와 미국의 CNN 보도 모두 사안의 지정학적인 파장을 고려할 때 소수의 익명의 취재원만을 인용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병 이상설 등과 같은 중요한 보도를 할 때는 상반된 다양한 시각과 의견, 분석, 평가 등을 소개하며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삶과 성향 등을 분석한 책 마지막 계승자를 집필한 애나 파이필드 워싱턴포스트 베이징 지국장도 21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번 보도에 대한 분석을 담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영상에서 어떤 북한발 소문도 매우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블랙홀 같은 곳으로 관련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또 북한 인사에 대한 숙청설 등 최근의 소문들도 결국 북한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면서 그것이 평양에서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파이필드 지국장은 말했습니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다만 최근 건강 이상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분명히 좋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파이필드 지국장은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당국의 선전의 일환으로 많은 편집을 거친 것이지만 지난 2018년 여러 정상회담에 등장한 김 위원장의 모습을 통해 실제 건강 상태 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등 전문가들은 당시 확인한 김정은의 걸음걸이와 호흡, 비만 상태 등을 통해 건강이 아주 좋지는 않다는 평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태양절 등 주요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여동생인 김여정 부위원장 명의의 성명들이 나오면서 건강 이상설에 신빙성을 더했다고 파이필드 지국장은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발사 전 추적 역량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슈퍼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처관보는 21일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역량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is is pretty well understood given the level of nuclear test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conducting.
슈퍼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미사일 방어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의 기술적 수준을 고려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0년 동안 이 같은 위협이 얼마나 증대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숫자를 늘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Though the growth of that threat over the next, say, 10 years is a little harder to predict. But clearly they are.
북한이 고정식과 이동식 ICBM 발사대를 함께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감안해야 하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북한의 위협이 수량과 정교함 측면에서 얼마나 빨리 진전을 이룰지 알기 어려운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과 이란 등 불량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를 지키는 방법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유격체 NGI 프로그램을 언급했습니다.
We now have adopted a program called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 Purpose here is to add 20 ground-based interceptors starting in 2028.
2028년부터 20기의 새 지상 발사 유격체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입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구축 완료까지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적어도 2030년까지 불량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지킬 총 64기의 지상발사 요격체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8년 NGI가 배치되기 전까지의 북한 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도 소개했습니다. 먼저 현재 운용 중인 지상발사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 GMD 체계를 개량하고 미사일 식별 레이더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C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량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2A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SM-3 블록2A 미사일에 북한 ICBM 요격 능력이 입증될 경우 내년에 의회에서 이를 반영한 미사일 방어 개념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부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의 ICBM 공격에 대해 단지 미사일 방어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미사일들이 발사되기 전에 이를 사전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 look at how we can improve our attack operations.
북한의 ICBM 공격에 대비한 공격 작전을 개선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날 대담에 함께 참석한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차관은 효과적인 보복 수단의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Our job is to make sure that we have an effective second strike no matter what they throw at us.
밀러 전 차관은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에 무엇을 발사하든 미국이 효과적인 보복 공격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독립적인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공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보고서 공개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집행에서 단결된 모습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의무 이행에서 많은 나라가 잘한 일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국이 더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는 사례들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해안에서 발생하는 북한에 혜택을 주는 연료와 석탄의 만연한 밀수 행위를 해결하고 중국 선박과 회사들이 밀수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다른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고 집행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번 보고서 발표를 환영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보고서의 주안점은 북한이 평화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안보리 결의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미국 대표부는 크래프트 대사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북한이 각종 불법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정교한 제재 회피 전술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 조달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중국에 석탄과 모래를 수차례 수송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된 중국 해역 내 북한 선반 8척의 위성사진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위해 한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첩보 행위를 통한 제재 회피와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제재 회피를 위한 사이버 첩보 활동도 벌이고 있으며 인도의 우주연구개발기구와 쿠다쿨람 원자력발전소 등으로부터 금지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대표적 사례라는 겁니다. 아울러 운동선수와 의료정보기술 종사자와 같은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 계속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이 돈도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데 따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의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21일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과 2월, 3월에 각각 400톤, 130톤, 11톤, 도합 약 541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며 각국에 매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보고하라고 명시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결의 2397호 채택 후 첫 분기인 2018년 1분기에 중국은 약 403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2360톤이었습니다. 따라서 올 1분기는 앞선 지난 2년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줄어든 겁니다. 개별 월 단위 공급량 역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전까지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가장 적었던 달은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직후인 지난 2018년 1월로 당시 200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번 3월 공급량이 11톤은 이보다도 90% 이상 적은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지난 3년간의 추세를 보면 1분기엔 통상 정제유 교육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평균값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Well, important thing is January and February, less so March, are always very low trade months.
그럼에도 이번 수치는 너무 낮다면서 이는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뒤 남포항에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m sure the closure of the Chinese border and you know we've seen a lot of ships.
브라운 교수는 다만 중국의 보고는 중국의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과 밀 수입 등이 누락된 결과라며 이번 보고가 온전한 정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제유를 불법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하는 선박들 역시 이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다며 불법 환적뿐만 아니라 직접 북한 남포항까지 운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제유를 북한에 실어나는 대표적인 중국 선박은 연홍 8호로 전문가 패널은 이 배가 지난해 최대 10차례에 걸쳐 남포항을 드나들며 정제유를 운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래들리 랩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은 보고하고 싶은 내용만 보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 양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mean, I don't think anyone believes that the Chinese customs number are an accurate reflection of what's really going on. It's what they choose to. It's just what they choose.
전문가 패널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이 수입한 정제유는 연간 한도인 50만 배럴에 최대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파키스탄과 네덜란드, 호주, 벨라루스의 북한 노동자 송환 관련 최종 이행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들 네 나라는 21일 유엔 안보리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노동 허가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북한 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송환해야 할 대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와 네덜란드 역시 북한인들에게 노동 허가를 내준 적이 없으며 현재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송환 최종 이행 보고서 제출 마감 기간은 지난 3월 22일이었으며 현재까지 31개 나라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공식 표명하면서 11월 대선까지도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동맹 불신이라는 오랜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입장은 대선 셈법과 관계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21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유권자들을 의식했다면 한국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 수용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승리로 포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But it's, I think it's Trump's personal conviction that is standing in the way of an agreement.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정치적 셈법보다는 동맹들이 오랫동안 무임승차로 미국을 이용해왔다는 자신의 오랜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정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이런 대통령의 셈법을 감안하면 양보를 이끌어낼 운신의 폭은 매우 좁다며 한국으로선 정권교체를 기다리면서 새 대통령과 재협상하는 것이 한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위험성이 없지는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되면 인상 요구 압박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세이모 전 조종관은 밝혔습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시병에 대해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ouldn't tell from what Trump said whether or not reduction is one of the issues on the table. Whether Trump would.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매우 불확실하며 관련 답변만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을 반드시 부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또 앞으로 한국이 기대 이하의 분담금 액수를 고수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의지에 올려놓을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란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불식시킨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it really was either an affirmation or a denial of considering.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확인도 부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년간 주한미군 감축을 원한다는 발언을 해왔다며 실제 이번 협상을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전의 대통령들보다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FTA 등 다른 미한 협상들과 비교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the SMA does sort of play into his long-held beliefs, which we've seen.
다른 협상들에서는 초기에 부정적으로 비판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강화한 뒤 비교적 작은 성과도 승리로 크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맹불신이라는 오랜 신념을 바탕에 두고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상이 앞으로 일본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크게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precedent for South Korea is really important for them, the negotiations that we're going
to...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13% 인상을 못 박으면서 앞으로 일본은 이보다 낮은 8%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협상 전례는 앞으로 다른 동맹국들과 진행할 협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의 언론 자유를 또다시 세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정보 공유를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은 조사 대상 180개 나라 가운데 최하위인 18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을 세계 최악의 언론 자유 침해자로 지목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언론 자유 사태가 더욱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8년 6월과 지난해 2월 열린 미북 정상회담 기간에 외관사항으로나마 외국 언론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지난해 한 계단 오른 179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이전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부터 발표된 국경 없는 기자회 국가별 언론 자유지수 보고서에서 매년 최하위 또는 최하위에서 두 번째 순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순위를 차지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올해 179위, 중국과 에리트리아는 각각 177위와 178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기간에도 나쁜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이 대중을 무지한 상태로 만들면서 공식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를 0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전 세계적 유행병 퇴치에 도움을 요청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는 당국이 거의 모든 정보 전달을 통제할 수 있다며 외국 특파원들이 북한 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조치를 조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 세드릭 알비아니 동아시아 담당 국장은 21일 VOA에 북한은 상황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기자와 저널리즘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수단도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언론 자유가 없는 환경에서는 국민이 정부의 통치 행위를 제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가 존중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Without freedom of the press, you're not a citizen, you are a subject. So freedom of the press is somehow the freedom that allows to ensure that other freedoms can exist.
언론 자유는 인권 등 다른 자유가 존재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자유이며 다른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언론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주민들은 권리를 보장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권의 지배를 받는 복종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비아니 국장은 또 중국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통해 한 나라에서 이뤄지는 언론 검열이 세계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rough that we can learn something. We can learn that censorship in one country is not the problem of the people in this country. It is a global problem.
중국 언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초기에 전염병에 관한 보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전염병이 중국 이외의 나라로 퍼져나가지 않을 수 있었고 훨씬 더 일찍 막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밖에 알비아니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북한 정권이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일부 북한 사람들에게 바이러스와 관련한 정보는 생사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crisis of the coronavirus could have been an opportunity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be more transparent because in that case the circulation of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노르웨이는 4년 연속 언론 자유 1위를 기록했고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어 45위였고 한국은 전년 대비 한 계단 떨어진 42위를 기록했지만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는 전 세계 최다 사형 집행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내놓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형 집행을 즉각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21일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2019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 베트남, 북한 등 주요 사형 집행 국가들이 사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사형을 어떤 규모로 집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 내 사형 선고나 사형 집행과 관련해 들어온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수의 사형 집행 건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를 가늠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키아라 산지오르지오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사형 폐지팀 고문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 앰네스티가 북한 내 사형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은 부패 같은 경제범죄나 정치범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또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이 지난해 총살을 통해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몇 년 동안의 정보 수집을 통해 북한이 약식 재판을 한 뒤 공개 처형을 한다거나 가장 심각한 범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범죄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바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산지오르지오 고문은 북한이 즉각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형수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형과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에 따르면 2019년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개국에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또 전 세계에서 전년 대비 5% 줄어든 총 657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엔 북한은 물론 국제 앰네스티가 매년 수천 명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국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많이 경유하는 태국 수도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한국행 탈북민이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방콕에서 탈북민이 사라진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외교소식통 등 복수의 소식통은 21일 BOA에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에 한국행 탈북민이 지난주부터 전무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확인한 바는 미국 가는 형제 하나 있고 한국형은 없습니다. 현재. 진짜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요.
미국으로 가기 위해 다른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대기 중인 20대 탈북 청년 한 명이 있을 뿐 한국형 탈북자들이 별도로 머무는 공간은 텅 비었다는 겁니다. 방콕 이민국 수용소는 탈북민이 한국 혹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 태국에서 마지막으로 거치는 최종 관문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탈북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2018년 VOA에 매년 편차가 있지만 한국 입국 탈북민의 평균 70%가 태국을 통해 입국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태국 내 소식통과 탈북민 구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탈북민들의 중국 내 이동이 석 달째 중단되면서 태국에서 탈북민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1월 달까지 10만 명 정도, 여자는 뭐 그보다 좀 더 많아서 한 30, 40명, 최근에 빨리 간 경우는 15일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그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유엔 난민기구 방콕 사무소는 현재 탈북민 상황에 관한 VOA 질문에 북한 국적자는 태국에서 유엔의 지시할 관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지시할은 2007년 중반까지 방콕에서 탈북민 업무를 담당했지만 탈북민들이 폭증하면서 외교 문제가 불거지자 미국행을 제외한 한국행 탈북민 업무는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직접 협력하면서 한국행 탈북민들의 출국이 과거 수개월에서 한 달 안팎으로 빨라졌습니다. 대신 모든 탈북민은 이민국 수용소에 반드시 입소한 뒤 출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탈북 내 탈북민 상황에 관한 비유의 질문에 확인해줄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구출단체들은 BOA에 지난 1월 말부터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내 탈북민 유입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1월 이전 동남아 국가에 도착한 탈북민들이 기독교 단체 숙소에서 2,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하며 휴식을 취한 뒤 이민국 수용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수가 지난달까지 통계에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마저 모두 한국으로 떠나면서 태국에서 탈북민이 사라졌다며 지난 20년간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22년 사역했지만 전무후무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거죠. 예. 뭐 중국에서도 뭐 갈 수도 없고 또 라오스 군대들이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라오스를 들어간다고 해도 또 태국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 태국도 막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브로커든 선교단체든 누구도 이 지금 탈북자를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태국 이민국에 단 한 명의 탈북자도 없게 됐는데 정말 북한 탈북 그 탈북자 그 역사상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일들이 일어난 거죠.
중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앞서 BOA에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월 말부터 신분증과 여행 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이동을 강력히 규제해 탈북민들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김 목사는 중국 정부가 최근 제한 조치를 약간 완화하자 한 단체가 이동을 강행하다 탈북민 6명이 남방 지역에서 공안에 체포됐다며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방콕에서 대규모 탈북민 안가를 운영했던 한국 두리아나 선교회 천기현 목사는 이런 상황에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많이 왔죠, 태국. 그게 마지막 희망을 찾는, 자유를 찾는 마지막 종착 뭐 출발점이라고 해야 되나, 종착점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태국만 가면 지금까지는 뭐 복송되거나 그런 케이스가 없었으니까 한국에 돌아오는 게 뭐 마지막 결승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태국 방콕만 가게 되면 전부 다들 한국 온다는 또 미국 간다는 그런 희망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탈북자들한테는 천국이었죠. 일단은 방콕에 도착하면 다들 우리부터 안도의 숨을 쉬니까 이제 그들도 이제 등달아 우리도 살았나 보다.
천 목사는 방콕의 탈북민이 가장 많았던 2007년에서 9년엔 규모가 400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탈북민들에게 수많은 애환이 묻어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저기 뭐 화장실에도 뭐 15명, 16명씩 있고 안에 공간이 없어서 화장실에도 자고 그랬잖아요. 쌈도 나고 앞에 교환이 했죠.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내 탈북민 입국은 2001년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이후 2006년엔 2,000명, 2009년엔 3,000명 가까이 폭증했었습니다.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앞서 BOA에 2000년대 초반엔 탈북민이 10수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 100여 명으로 증가한 뒤 이후 수백 명으로 급증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후 규모가 줄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전까지도 매달 수십 명이 꾸준히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은 인근 공산권 국가들과 달리 난민을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탈북민을 강제 추방한 전례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탈북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란 겁니다. 탈북민들에게 태국은 아픈 기억과 희망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지난 2002년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 6개월간 머물렀던 청진 출신의 허은성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답답하시니까 좀 다툼도 좀 자주 일어나셨던 걸로 기억나고요. 정원이 한 70명 정도면 거의 외국인들이 한 100명씩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협소했습니다. 돌아누우면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 자리가 없어서 다른 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그 자리에 누워서 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6년부터 2년 반 동안 방콕에 머물다 미국 서부에 정착한 그레이스 씨도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머물러야 했던 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올 때 최고로 많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엄청 감옥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자리세 받고 그거를 던지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지난 2008년에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민 30여 명이 조속한 출발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벌였고 수용소에서 BOA에 직접 휴대폰으로 전화해 성명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수용소를 방문해 탈북민을 돕는 선교단체의 손길이 이어졌고 허은성 씨는 이런 사랑 때문에 나중에 성직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먹기는 뭔가 허한 음식이었거든요. 배고팠고 항상. 그런데 그분이 회에 한 번씩 또 오셨습니다. 몸이 아프셔서 사모님하고 같이 오셔서 바나나를 주시고 그 제가 지금도 이제 그 교정선교를 갑니다. 교도소 사역을. 지금 가면서 보니까 그분이 그때 오셨던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찾아간다는 게. 근데 또 그 매번 찾아오셔서 그 해주셨던 그분의 그 사랑이 그때는 그게 너무 컸습니다. 위로가.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규제가 더 풀려야 태국 등 동남아로 향하는 탈북민들의 이동이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35명으로 11년 만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취약 계층의 인도적 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핵심적인 도전이라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위기 국제네트워크와 식량안보정보네트워크는 21일 올해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극단적 기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엔과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들의 국제연합체인 이들 단체들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2020 국제식량위기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정학적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취약한 계층이 겪고 있는 오랜 인도적 위기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북한의 식생활 다양성의 부족과 심각한 식량 불안정, 영양실조 등이 핵심적인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건체계는 필수적인 의료 물품의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북한 식량 상황과 관련해선 전체 북한 주민 가운데 40%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 가구의 7%만 고단백 식품과 과일을 섭취하는 식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93%는 필수 영양소 등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식량난은 이상 고온과 홍수, 건조한 날씨로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생산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와 관련한 연료와 전기 부족, 농업용 장비의 부족도 식량난 악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55개국에서 1억 3,5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55개국에서 7,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발육 부진을 겪었고 1,700만 명은 저체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을 내부 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 정부와 인도주의 단체, 개발기관들이 식량 위기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북한 등 일부 국가들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잠시 뒤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BOA 출발 뉴스쇼를 마칩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의원 위원장의 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것들은 언론의 보도들이라며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서 단지 그가 건강하길 바란다는 말을 해줄 수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만일 김 위원장의 상태가 언론이 보도하는 바와 같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면서 건강을 기원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1일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없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은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첩보기관의 조사 결과에 동의했습니다. 또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 상대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 정부의 개입으로 미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정보기관의 조사 결과를 일축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주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중국은 매우 터무니없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미 중부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21일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늦추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미주리주의 소송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며 매우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했으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임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성가신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22일 첫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오전 중부 사막지대에서 이란의 첫 군사위성 누르가 성공적으로 발사돼 궤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 인공위성이 425km 상공궤도를 돌고 있었다며 누르 발사에 사용된 3단계의 가세드 발사체는 액체와 고체 연료를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기술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이민 배한 정책을 6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의 직업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로 대체되는 것은 잘못이자 불공정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농장과 의료 종사자에 대한 면제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여건을 검토한 뒤 조치 연장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1일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정치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중국은 처음부터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적시에 세계보건기구와 각국에 코로나 정보를 통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사회가 단결해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양국 간 방역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태규 외무상은 중국이 남중국해 섬에 새로운 행정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일본 NHK는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오키나와현 센카쿠 주변 등 동중국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도 재차 항의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 등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